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10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문이고 또 문으로 들어가는 정당한 참목자라고 말씀을 해오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저들이 절도고 강도라는 꾸중을 하는 중에 이 말씀을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본문에서도 도적과 선한 목자로 양쪽 지도자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도적이라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남의 것을 훔쳐가는 자, 남의 물건을 뺏어가는 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좀 더 깊은 내용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 뒤에 도적을 싹꾼이라고 개념을 연결하고 있는 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도 도적질하고 강도질하지 않고 위해준다는 개념에서 단순히 좋은 목자라는 개념이 아닌 것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는 자 해서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그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선한 목자와 그렇지 않은 싹꾼들, 도적과 강도들에 대해서 좀 깊게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 신자들이 갖는 특권들과 책임들에 대해서 깊은 깨우침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라 하는 이 말에 쓴 선하다는 뜻, 선하다는 말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기 좋은 열매, 좋다 하는 것과 선한 목자 같은 단어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굳이 밝혀야 되냐면 좋은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서부터 이 뜻을 좀 추적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좋은 열매를 얘기하는 것은 좋은 행위를 요구하는 뜻에서 하는 적이 없습니다. 열매는 늘 나무를 증명하는 외적 증거로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엉겅퀴를 따겠느냐 아니 가시딸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성경이 열매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납니다. 그 쌀은 어디서 나죠? 쌀나무에서 나죠.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게 있죠. 닭장 속에는 닭이, 소우리 속엔 소가, 모기장 안에는 모기가.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모기장 안에만 이상한 사람이 들어있죠. 좋은 열매라는 건 어떤 경우에도 성경에서는 나무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서 증거됨으로써 열매를 맺자는 뜻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나무가 되자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아니면 그럼 그때 좋은 나무라는 거는 천국에 들어갈 나무. 다시 바꿔 말해서 물질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영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 영원한 나라와 신령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목표를 두고 있고 거기에 준비 갖추고 있는 그런 자격에 관한 기준입니다. 지금 선한 목자가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면서 내 목숨을 줘야 된다는 뜻도 그래서 등장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세상에 하지만 다음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초대해야 되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돌아가시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가르쳐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목자들은 선한 목자가 아닌 이유가 뭡니까? 그걸 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 빼놓고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걸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왜 다른 목자들은 예수님과 비교될 때 도적이고 강도입니까? 저들은 생명을 준비시키고 있지 못하니까 그들이 예수님같이 대신 죽어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밖에 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관한 것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무엇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싹꾼이란 뭐예요? 싹꾼이라는 것은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걸려있는 이익 때문에 와서 일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기왕 일하는 김에 금 갖고 일하는 것과 진흙 갖고 일하는 것은 어디가 이익입니까? 금 갖고 일하는 게 낫지. 집에 와서 털면 그래도 금가루가 떨어지니까. 그거 한 1년 모으면 한 돈양 나갈걸요? 옛날에 자린고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다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신용화폐가 나오지 않고 그 제 가치대로 화폐를 만들었을 때 금이 있고 은이 있고 구리로 돈을 만들었을 때 금돈을 모아다가 일꾼들을 사서 매일 돈을 비비는 거예요. 금돈을. 그럼 가루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도 금돈 갖고 거래할 때 그거 달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좀 달았어도 받지. 떨어진 가루를 모으면 일주일만 모으면 얼만큼 될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꽤 된다 그럽니다. 물론 그래서 그 가루 때문에 공해로 일찍들 죽었다 그럽니다만은 금가루가 떨어진다 그래요. 싹꾼이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일 때문이 아니라 일로 말미암아 생기는 부수적인 이익의 목표를 두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보다 중요한 위협을 받으면 그 이익보다 더 큰 위협을 받으면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익은 무엇보다는 못한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는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그가 이익을 위해서 사는데 그 이익이 우리의 세상의 이익보다 더한 이익을 위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목숨을 주어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실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한 목자와 싹꾼 간의 차이는 대표적으로 이럴 겁니다. 선한 목자란 양을 위해서 있는 자고 싹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그가 존재를 하려면 그는 그 일한 대가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서 잠도 못 자고 혹시 목숨까지 버린다면 그가 양을 위해서 한 일을 누구에게서 대가를 받습니까? 누구에게서? 양 주인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싹꾼이란 다른 자가 아니라 양 주인 없이 양을 목표로 해서 오는 거예요. 양을 무슨 목표로? 양이 수입인 거예요. 양 자체가 수입인 거예요. 양을 쳐서 대가를 주인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고 양이 내가 사냥할 물건이란 말이죠. 그게 싹꾼입니다. 기왕 일해도 좋은 고기 있는 데서 일하죠. 양을 잡는 대로 자기 것이 되는 자는 쭉 양떼가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겠습니까? 어느 양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찐 쪽부터 고르겠죠. 그렇죠? 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 만일 양을 어떤 주인에게 부탁 맡았다면 무엇부터 신경을 쓰겠습니까? 어떤 양부터? 이런 양입니까? 저 같은 양입니까? 거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에스겔서 34장에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구약성경 1204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4장은 그 악한 목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전장이 그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과 연결시키기 위한 핵심되는 부분만 보기 위해서 7절부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는 동안에 표현 중에서 중요한 단어를 몇 개 골라보십시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거듭해서 나오는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를 먼저 하나 찾아보십시오. 뭡니까? 내 양입니다. 내 양. 주인이 있다고요. 이 양에 대해서는. 내 양. 이 목자들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자면 월급을 받고 고용된 셈입니다. 목자들 보고 가서 양떼들을 내 실력껏 모아오라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를 준비해놓고 목자를 파송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목자 쪽에서 보자면 이 일은 양과의 일이기 이전에 누구와의 계약이에요? 주인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주인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양을 먹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을 먹이지 않고 뭐 하고 있대요? 자기네만 먹고 있대요.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풀을, 양에게 먹일 풀을 목자가 먹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실까요? 아, 10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뭘 먹는 걸 이제 못 먹게 하겠대요.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을 치러 온 거예요? 양을 먹으러 온 거예요? 양을 먹으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양치기가 된 것은 양이라는 고기를 먹으러 온 것이지 목자로 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싹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목자를 몰아내고 친히 하겠다고. 아주 재밌는 일입니다. 이건 물론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현실 속에서 이해하자면 성직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직자들의 책임이라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는 양떼를 먹이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것이 외모를 얼마나 훌륭히 증거가 됩니다. 저는 살찐 목자를 믿지 않습니다. 주강도사님 못 먹어서 부신 겁니다. 걱정하십시오. 목사가 그 목회라는 이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꼭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말년에 목사가 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해놓으려고 합니다. 마흔 넘어서 신학교 오는 사람 여럿 봤습니다. 그렇게 나는 아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면 아들일지 모르니까 또 들어놓으십시오. 목사는 언제나 교회의 직분을 개인적인 인기 때문에 유지하지 않습니다. 공직 때문에 유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목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할 일은 그 주인이 양도 준비해놓고 양의 먹이가 있는 초장도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사실은 목자를 봅니다. 목자가 할 일은 양떼들이 거기서 딴짓 안 하게만 보살피고 있으면 됩니다. 양이 길을 잃지 않게 하고 양이 험한 데 가지 않게 하고 무엇이 오면 막아주고 하는 일이지 그가 말하자면 풀도 가꾸고 썰어주고 이런 일까지 하지 않습니다. 놓아놓고 기르는데요. 목자가 할 일같이 쉬운 건 없어요. 아침에 데리고 나갔다가 오후에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동안에 삐뚤어 나가는 사람들만 이렇게 좀 사람이 아니죠. 양떼만 이렇게 좀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 일은 말하자면 이 한 교회 안에서 성직자와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고마운 직책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들이 종종 이런 오해를 합니다. 개인적인 인기가 있으려니 하고 생각합니다. 이 오해를 하면 날 새는 겁니다. 목사는 종종 설교를 옮깁니다. 종종 옮깁니다. 저야 종 옮기고 어떤 이제 보통 목사들은 종종 옮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종종 옮깁니다. 재미있는 것은 옮겼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듣는 자들에게 감동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목사가 이런 착각을 하면 그 목사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 이 정도로 해도 까무러 치는구나. 그러면 무례해집니다.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무례하면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말을 거칠게 하는 것과 얘기가 다릅니다. 말씀의 심각성을 열내는 것과 쉽게 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른 겁니다. 아, 그거 어렵네요. 그 말하려니까. 좀 옆에서 힘 좀 이렇게 줘요. 무례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고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앉아있는 사람들을 이 정도도 대노인을 하는 쉬운 준비 안 된 경솔하고 나태한 표시가 난다 이겁니다. 이게 무례한 겁니다. 상대방을 1대1로 대접해주지 않고 새끼손가락 하나로 대접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례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목자가 양이 많아서 자기 식생활이 보존된다고 생각하는 그 유혹을 넘어서야 됩니다. 많은 목사들이 이 실수를 합니다. 은퇴할 때 교회와 계약을 맺죠. 내가 물러나 줄 테니까 앞으로 10년간 담임 목사와 똑같은 본봉을 내라. 이것만큼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게 없습니다. 목자의 금년은 누가 준다고요? 주인이 주는 법이지 양떼가 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한 20년쯤 전에는 목사가 여자 대학생들, 졸업반 학생들한테 물어본 조사에서 인기 있는 배우자 직업 순위 17위였습니다. 누구 다음이었냐면 뭐 이 직업을 제가 천대서로는 아닙니다. 이발사 다음이었습니다. 그 밑에도 두 개인가 더 있었다 그럽니다. 아래도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4위랍니다.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목사도 괜찮아요. 요새는 옛날 같지 않아요. 요딴 말들을 코가 없이들 하신다고요. 참 나쁜 말이에요. 목사가 먹고 살만한 직업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 목사가 훨씬 어렵기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목사나 교회를 어렵게만 하시진 않습니다. 들어쓰시는 때가 있습니다.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세력 있는 교회를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한신대 개인 생활도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축복, 권세, 지위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그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임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것만으로 다 문제가 해결되고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면 좋은데 그것이라면 큰 결함 중에 하나는 싹군이 붙을 위험성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공부 안 해도 애가 인류대학 가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목청이 좋아지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낫더라. 그러면 전부 뭐에 와서 붙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수 때문에 모이는 어중이 떠중이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몽땅 싹군이 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생기는 보수입에 집중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기업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느 기업체,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인사행정같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을 적재적소에 씀으로써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고 전체의 힘들을 응집시킬 수 있도록 사람을 배치하는 것같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능력을 발휘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위도 아니라 부수입이 많이 생기는 자리 아닙니까? 자고로 자재 구입과 이런 거는 몹시 센 자리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 제일 수입이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세무관계 아니면 교통순경 아닙니까? 교통순경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부인이 압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이렇게 전해 듣고 저도 참 놀랐어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빚이 2천만 원이었는데 석 달 만에 갚았대요. 교통순경 하시는 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냐? 네가 봤냐고? 아니요, 못 봤어요. 그럼 왜 이런 햇소리 하느냐? 설교하다 가끔 햇소리를 해요, 목사들은. 근데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그쪽을 고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니까 누가 더 악랄하게, 누가 더 지혜롭게, 누가 더 남을 밟고의 싸움입니다. 그건 뭘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가 없습니다. 악당은 악당 다워야 됩니다. 악당이 눈물 흘리고 그러면 그와 같이 재미없는 영화가 없어요. 악당은 차라리 페르난도 산초 같아요. 사람을 죽이고 으하하하 웃어야지 죽이고 고민하고 이러면 그럼 재미없는 게 악당이 악당 다워야지 주인공이 나타났을 때 박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야, 주인공이 아무리 못생겨도 생겨 상관이 없어요. 악당이 악랄할수록 주인공이 한 방 쏘는 총알에 우리는 그냥 돈 많이 내고 들어온 그 아까움을 잊고 나오는 건 주인공이 주인공다워지는 것은 악당이 악당다울 때입니다. 세상이 사는 데 대해서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밖에 모르니까요. 문제는 우리다 이겁니다. 성직자가 양을 자기 식량 창고로 알고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신자가 오면 아까도 싹군이 보는 양은 근수로 볼 수밖에 없듯이 목자가 싹꾼이면 딱 뭘 기준으로 보이겠습니까? 주머니 근수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를 증명하려고 지금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 갖다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어떤 일제시대 때 한 영감님이 이런 아름다운 일화를 남긴 것이 있습니다. 1번이 청년이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자리를 못 잡아서 3등칸에 같이 한국인들과 타게 됐습니다. 열차를 타고 가는데 불만인 거예요. 이런 열등한 민족들과 같이 타고 간다는 게. 점심시간이 됐는데 가난한 민족인 터라 우리 아무도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없고 다 이렇게 시치미를 떼고 가고 있습니다. 열반의 회계에 가 있는 사람들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사람만 도시락을 산 거예요. 근데 몇 숟갈 뜨더니 이런 건 못 먹겠다 이거죠. 버릴래다가 앞에 있는 영감님에게 줬습니다. 이거나 드시라고. 옆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뿔이 났습니다. 저걸 그냥 확 밟어. 저걸 밟고 개값을 치고 그러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영감님이 척 받아서 드시는 겁니다. 이번엔 분노가 전부 영감님께 화살이 간 겁니다. 그럼 벨도 없나. 영감님이 다 드시더니 다 드시고 트름까지 하신 다음에 척 그것을 상대방 얼굴에 붙여주시더랍니다. 빼버려요. 아까운 음식을 농부들이 피 흘려 땀 흘려 가꾼 음식을 드시고 얼굴에 발라주셨으니 얼마나 그 안이 통쾌합니까? 배도 부르고. 타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 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가 신앙을 좋게 갖고 있고 한 사람 둘 다 신앙을 좋게 갖고 있는데 이쪽이 신앙이 좋고 이쪽이 신앙이 좋지 않은데 신앙 좋지 않은 사람이 자꾸 물질적으로 저한테 점수를 따려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때마다 뭘 보내고 뭘 초대를 하고 뭐 구두도 사주고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더 쳐주는 싹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동등한데 동등한 신앙 수준인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은 그런다면 제가 누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굉장히 오해하는 말들입니다. 개인적인 교류가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교제가 있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목자입니다. 근본적으로 양을 살찌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가깝게 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 할 일을 다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교제나 이 뭐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것은 부수적인 거라고요. 이 일에 쫓아다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수적인 축복들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번 듣고 나 모른다 하고 싹 헤어집니까? 만나면 인사도 하고 아 파마를 하셨군요. 이렇게 알아도 보고 뭐 금리빨을 하셨군요. 뭐 이런 게 있어야죠. 사람이 어떻게 딱 로봇같이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래 우리가 연결돼야 하는 책임을 대신하는 것은 죽었다 깨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성직자를 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한 걸음 더 진전해서 이렇게 보십시오. 인류라는 세상이라는 이 양우리에 여러분이 목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자란 모두 다 왕 같은 뭐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란 중보자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데리고 가서 죄를 씻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중보자입니다. 중개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유일한 목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세상 앞에 기독교를 소개할 때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이익으로 소개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싹꾼입니다. 교회 같은 이런 이익들이 있더라. 애들이 공부를 잘하더라. 병이 낫더라. 이것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 훨씬 부수적인 이익들입니다. 양떼를 맡았더니 매일날 아침에도 양고기 먹고 점심에도 양고기 먹는다. 그 얘기가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로 도대체 뭘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 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죠? 양떼를 위해 버리는 자기 목숨입니다. 왜 목숨을 버리는 걸로 나타날까요? 물론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지니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목자로서 한 시대와 한 인생을 걷는 데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목자의 직분을 완성해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고? 죽음이라는 방법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세상의 문제들에서 내가 증명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부수적인 것들이지 핵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잘된 일이 물질계에 있다면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이 본론은 결단코 아닙니다. 죽었다 깨도 아닙니다. 그걸 본론으로 갖고 갖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다른 데 가십시오. 시중에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와서 그것도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극렬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에 가장 치명적으로 실수한 게 이겁니다. 싹군을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주는 부수적인 이익에 몽땅 덤벼든 주주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더 극렬한 표현을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제 속에 시옷자 발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단어가 생각나지만 제가 참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 좀 변하네요, 변하기는. 왜 죽음이냐?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 생물학적인 얘기만이 아닙니다. 자존심, 명예, 존재, 의미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죽음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물질계의 가치 기준에서는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존심도 없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왜 그렇죠? 영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방법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인 걸 증명하신 것만큼이나 그걸 뺏음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무엇을 추구하는 자인 것을 증명하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생에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분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와서는 또 우리 교회만의 특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허리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는 제 허리 아픈 것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제 허리 좀 덜 조금만 덜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 기도한 날은 더 아파요.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좋게 해주시는 걸 싫어하셔서가 아닙니다. 혼동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힘, 신자가 잃어버린 힘이 뭐냐 그럴 때 그를 만났을 때 영혼으로 연결되는 생명으로 연결되는 분위기를 다른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게 된 것, 그게 최고의 약점이요 최고의 큰 병입니다. 저는 말이죠. 의외로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다른 걸로는 제가 자존심을 들먹이지 않는데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저를 봤을 때 어려워하지 않으면 저는 불쾌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문제 어디서도 훅가시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폼을 잡을 필요가 없고 잡아봤자입니다. 그렇죠? 어느 구석에 뭐 권위스럽고 뭐 풍성해 보이고 괜찮은 데가 눈 빼놓고 없잖아요. 저는 저 때문이 아니라 제가 증명하고 제가 하는 일이 내 뒤에 누군가가 나를 보냈다는 것과 연결될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제 설교를 들은 자가 저를 보면 제 뒤에 있는 영원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어떤 분위기 찔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나타나 있으면 저는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를 증명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 큰 소리 칠 필요 없습니다. 그 문제만은 제일입니다. 그게 제 개인의 얘기겠습니까? 그건 모든 신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천만 뜻밖에도 신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십시오. 신약 성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부터 봅니다.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믿음이란 내가 나가서 누구를 잡아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파되는 자가 있어야만 믿음이 전달된다 합니다. 근데 전파되는 자가 무엇을 전파하죠? 이익을 전파하는 싹꾼이란 말이에요. 전파하는 자는 믿음까지 연결되어야 할 말이 있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누가 나를 보냈다는 사명에 관한 얘기 아닙니다. 복음인 겁니다. 목자가 지금 하는 얘기, 내 양, 내 목자, 내가 보낸 양. 내가 보낸 목자죠, 정말. 내가 보낸 내 양. 아니, 뭐 말이 이렇게 됐어. 내 양을 위해 보낸 내 목자. 그 주인이 있다고요. 그 의식 없이 양떼를 만나보십시오.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잡았다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복음을 잡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이건 아주 나쁜 말이에요. 이것만큼 기독교의 해독스러운 말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익 본 게 뭐 있어요? 11절 하면 10분의 1만큼 손해예요. 뭘 잘 돼요, 잘 되긴. 지금 이 시간 여기 오면 나간 것보다 손해지요. 왜 이게 여러분에게 이익이겠어요? 지하시에 내려오면 이만큼 손해지요. 이만큼 손해입니다. 그러나 이 손해로 영원을 준비하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이 손해를 감수하겠다가 메시지죠. 예수 믿는 일로는 공기 나쁜데 들어와도 지장이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11조를 내면 10배로 돌아온다? 웃기지 마십시오. 시험해 보십시오. 안 내보세요. 10분의 1만큼 남지. 내는 쪽이 손해입니다. 물질을 손해봐도 영원은 손해보지 않겠다가 11조죠. 무슨 놈이 헌금이 반납 목사 처먹는 놈이 됐어요. 이게 우리 모두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뭘 전파하러 나왔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게 합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만났을 때 이게 기독교다라고 뭘로 증거하십니까? 나와 보라. 무엇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어도 그분을 만나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이름 속에 포함시켜야 절대 뺏어야 안 되는 전 내용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없단 말이에요. 댕댕거리다 보니까 제가 혼자 잘난 것 같이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를 갈고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또 하루아침에 실력도 없이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 6개월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6년이 될지 60년이 될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떠드는지 아십니까?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의 근거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 대한 후회와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했다 하는 승리는 1년에 한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날이 언제나 또 꼬꾸라지는 날입니다. 문제는 기독교가 이 목표와 이 방향 자체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는 겁니다. 저도 얼마나 멋있게 설교를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부드럽게 웃으며 그러지 않아도 인자한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폼이 납니까? 그렇죠? 서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무슨 일인지 하시는 대로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서로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무엇이 기독교인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죽어서 증명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적자 생존의 싸움이 아닙니다. 생존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모든 고백들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매일 죽노라. 이 모든 기록들이 바로 이 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런 기록들이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너무 장렬하게 비장하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비장하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나와서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전도할 때 오 주님 뭐 이러 그따게 하지 마시고 평상시 같이 하세요. 맨정신으로 이상해져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그건 벌써 틀린 거예요. 횟가닥 해야 되는 것은 그건 뭐 좋은 국민학교 안 나온 탓이겠죠. 정신 차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실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이 세상뿐이 아닙니다. 전 역사를 통해서, 전 역사, 전 시간을 통해서 제일 행복한 인생이 뭐냐?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국 가서도 잘 사는 사람. 그럼 그거보다 조금 못한 게 뭡니까? 천국 가서는 잘 사는데 세상에서 조금 고생한 사람. 그거보다 조금 못한 사람. 천국엔 못 갔지만 세상에서 잘 산 사람. 그것보다 못한 사람. 천국도 못 가는 주제에 세상에서 예수 믿는 척 해갖고 쪼다지 타다 가는 사람.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위험성. 선한 목자가 되십시오. 죽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우린 생존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준비하는 자들, 오늘 주어진 인생 속에서 나에게 부닥친 모든 순간의 싸움들에서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을 향한 방향과 근거와 방법을 동원하여 그 나라의 사람으로 커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미련한 자라, 어리석은 자라, 웃기는 자라는 희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다시는 나눠먹은 이익금 때문에 증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의 유혹과 협박 앞에 감히 서서 대대로 싸울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자리에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으며 그래서 이 시대와 이 민족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는 줄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들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부수적인 조그만 이익을 탐하여 운명과 영혼을 그르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약속들을 근거로 하여 우리들의 우리 된 것을 확인하여 싸우니 이 말씀에 주님 힘주시옵고 이 말씀을 들은 심령들에게 지혜와 깨닫는 마음과 결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약속들의 귀한 것들을 증거하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만족하는 인생들이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